제가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이나 어떤 하우투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공과 공부에 대한 뭐 강습회나 또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성경 학교 교사 세미나나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 예. 외롭지만 외쳐야 되겠다라는 좀 그 외침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안타까움과 같이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믿음 빼놓고 다음 세대 세우려면 우리 기존의 교사들과 부모들이 믿음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여러분 성경학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있으니까 수련회하고, 그냥 아이들 그냥 예배드리고 기존에 공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을까? 예, 제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은 아닌데 현장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 또 학교에 또 개인적으로 홈스쿨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운정 쪽에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사역을 하면서 참 할수록 더 힘든 게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애들은 더 안 바뀌어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좀 대대적인 좀 뭔가 점검과 혁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 철학이라는 거,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특히 21세기 우리 4차 혁명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들, 또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만남,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대안이다, 이런 결론을 미리 강의 제목을 삼아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자,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죠. 요아의 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번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이렇게 교사보다는 사역자로 오신 분들인데, 사역자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우리 담당 사역자들. 아, 제가 아는 분들 소수 대부분이 다 사역자들이시네요. 손 내리시고. 그럼 교사로 오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시고요. 예. 교사면서 부모다 한번 손 들어 보시고요. 예. 손, 좋습니다. 예, 앞에 앉아 계시네. 이렇게 사역자들 역시 모범을 보이시네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원래 앞에 앉는데, 그죠? 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길게는 설명을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죠? 예, 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이 돌아갔다는 말은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기준에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더 좋은 사람들입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고 그 자녀 세대가 일어나면 그 자녀 세대는 믿음이 부모보다 더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뭐 당연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성경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다른 세대, 이 결국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평가하네요.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친절히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 부모들의 어떤 아이러니가 믿음이 없는 부모, 믿음이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세대가 나오는 건 좀 뭐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내노라는 사람들, 자제분들이 지금 믿음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마음 무겁게 하는 건 이게 옛날 사사기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특성상 초중고 대학생들을 이제 매 학기마다 만나면서 또 지도자 과정을 하면서 심지어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뭐 권사님 장로님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쭉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증은 없는데 심증으로만 보면요. 이게 믿음 제일 좋을 때가 이렇게 6살짜리 애들 같아요. 유치원 애들이 믿음이 제일 좋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키는 자라는데 믿음을 자꾸 까먹는 그 나중에 이제 한 고3 되고 청년 되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권사님들이 한번 강의를 끝나면 조용히 저를 불러 상담 좀 하죠. 그럼 상담하는 레퍼토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사실은 우리 애가 교회를 떠난 지가 5년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생에 자기는 하나님을 살겠는데 늘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이게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사기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다.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제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심지어 목회자 자녀도 교회를 떠나고 있다.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대라 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함께한 경험이 없는 세대라면 다음 세대는 뭐가 될까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함께한 세대. 그러면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음 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또 속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네, 참 우울한 건 지금 우리 전 한국 교회 전체의 한 반 정도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희한한 세미나를 갔습니다. 교사 세미나인데 어느 저기 밑에 지방에 그 교사 세미나 갔는데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저를 강의 초청하는 분이 미리 말씀을 좀 이야기 드릴 게 있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사 세미나인데 자기 지역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반이 넘는데요. 그런데 교사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 어떻게 애들 교육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 하지 말고 교사들을 좀 위로해주는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제가 그 강의를 제일 어렵게 했어요, 사실은. 그 도대체 교사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결국엔 이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빛으로 볼 때는 이 지역은 예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반응이 좀 심각하게. 예, 눈빛을 보니까 우리는 예외인데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우리 한번 막 목소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시작. 예,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니면 또 사역자로서 이런 좀 무기력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애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니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니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면 적어도 듣는 자세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울진 않더라도. 근데 그때 뭐예요? 막 장난치고 자기를 막 딴짓하고 막 또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있죠. 특히 그 수련 2박 3일 동안 항상 둘째 날 밤 하이라이트 그날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고 지금 부활 이야기할 때 그 시점 그때 애들이 딴짓하고 막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심각한 이야기하는데도 자고 한두 명은 듣고 다들 멍하게 있고 그 느낌 아세요? 여긴 지역이 달란가 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제가요 한번 강의를 하는데 방탄이래서 방탄. 방탄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들은 제가 괘씸해서 방탄 조끼 막 이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를 막 째려봐요 이렇게.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그냥 영화 한 편 음악 하나 들은 거 가지고는 정말 반응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전도사님 그렇게 생겨도 전도사님은 사랑이 느끼지 않고 이런 이 무기력감 이게 결국 어디 시작돼요? 이 마음에 뭐가 사로잡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되는 사명은 뭘 하시든지 말씀을 먹이든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든 제자 훈련을 하든 결국 교사의 사명은 애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만 쌓이는 교육은 참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진짜 교육인데 문제는 그 변화의 출발이 행동 몇 가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다름 아닌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그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바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만 우리가 오늘 간직해도 마음에 새겨도 이제 앞으로 제 강의에 동의가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요 훈련 받으시고 앞으로의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이들 바라볼 때 애들의 그 신체 부위 중에 제일 봐야 될 부분이 뭐 머리 스타일이나 얼굴 모양이나 화장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고 점검해주고 그 마음에 이제 다른 것도 좋아하지 마. 방탄도 좋아하고 다른 음악도 좋아하겠지만 그건 좋아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이상해. 진짜 우리가 교사가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앙적인 유산을 아이들도 같이 품고 동일하게 반항할 수 있는 거. 사실 도둑질 빼놓고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결국 마음을 사로잡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들에게 섬기지만 마음을 제대로 터치할 수 없는 그냥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교회 행사들과 여러 교육들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은 앉아있으나 이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이미 우리가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주 전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종로 쪽에 있는 그 뭐 이름이 있는 교회에 가서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아예 거기는 뭐 서울 한복판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앞서가는데 안 좋은 쪽도 앞서가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는 고3만 되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씀, 하는 말이 전도사님한테 저는 고3만 되면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예 전도사님한테 한대요. 지금은 엄마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소수의 제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많지만 제가 바라보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소수의 어떤 성향이라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 공감되는 이야기라면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에 좀 새바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믿음 빼놓고는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애들 살리려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 나무, 열매일 수 있는데요. 결국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나무라고 이제 마음에 자라는 나무라면 생각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행동이라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바람은 참 많으나 사실 이 나무가 진짜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면 요것만 봐도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더 커져가야 되겠지만 아이들 향해서 그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가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결론은 우리가 애들을 변화시키는 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의 초점 맞출 정조준해야 될 것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결국 제일 어려운 작업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첫 단추인 바로 마음을 바꾸는 이 작업. 다른 말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교육적인 상황에 대한 다른 세대, 특히 현대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들을 보면서 한번 이 교육의 현실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을 한번 굵직하게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제가 다룰 수는 없고 승승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이 다른 세대의 특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공감하고 또 지역사회 내가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조성되면 참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날의 다른 세대의 특징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함께한 경험이 없는데 특히 오늘날은 어떤 다른 세대 특징이 있는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진단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 예, 뭐 이 오래된 도시 저기 저 지표지만은 뭐 제가 최근 걸 찾아봐도 별 이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대로인데 여기 보시면 OECD 국가 행복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1등 하는 게 우리 1등 여기 있죠. 두 개 1등 합니다. 이렇게 행동 생활 양식 1등이요. 교육 1등인데 뭡니까? 제일 열심히 사는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고 또 전 세계 비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 그다음에 4등 하는 게 이제 물질적 행복인데 이웃집 친구하고 비교할 때는 늘 용돈이 쪼달리지만 전 세계 애들하고 비교하면 용돈이 풍족한 애들. 다들 그러니까 외국 가서 제일 그 농담 반 하는 그 사례가 에피소드가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이력서 쓰내면 집에 한국 주소 쓰면은 애들이 막 캐슬 뭐 이런 거 쓰면은 팰리스 이런 거 쓰면은 너 어디 왕자냐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다 캐슬 막 팰리스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물질은 풍요롭게 없는데 이게 딱 부모님이 딱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랬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주관적 행복이 꼴찌다. 한마디로 뭐예요? 열심히 살고 공부도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오늘 학부모로서 이제 부모로서 만약에 오신 분이라면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Are you happy? 뭐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세대인지 다음 세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행복하다 마다요. 그러면 걔는 진짜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밀어줘야 돼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한마디 딱 합니다. 헐,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묻냐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느낌 아시죠? 뭐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공부 때문에. 예, 이렇게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격차가 심해서 항상 자살 증가율, 행복지수 꼴찌 흡연율 뿐이겠어요. 예, 특히 일산 파주 쪽에 이런 청소년 문제들이 많잖아요. 폭력 문제, 뭐 성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다 쉬쉬하죠. 자살을 해도 애들이 자살해도 쉬쉬해요. 왜? 두 가지 이유.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하나는 우리 아들 충격받아 공부 못할까 봐. 이게 우리 이런 사회에 살면서 점점 애들은 심각해져 가는데 이런 것들 문제 제기하는 그런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까지 굉장히 그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이런 적 있으세요? 친구하고 옆에 시크 놀다가 시험만 보면 이렇게 딱 안 보게 이렇게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치열한 경쟁. 끝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좀 비정상인데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상처럼 보이는데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하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더 힘들다 이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밤 2시까지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공부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우리가 오늘 세계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환경이 어쩌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 아멘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한국에서 이 공부 문제에서 가장 확신이 있는데 이걸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공부 왜 하니? 그러면 이제 여기 가려고요. 이런 거예요. 여기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좋은 대학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왜 가려고? 그러면 또 여기를 가려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또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좋은 기업 이렇게. 그럼 여기를 또 왜 가려고 하면 마지막 뭘로 도달할까요? 결론은 이걸로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세계관인데 동의할 수 없는데 이게 아멘이 실제로 돼버리는. 이게 공부 잘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제가 한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잘해도 잘 사는 시대가 아니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는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빨리 찾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꿈을 찾는 애가 잘 사는 거예요. 오늘날 효자는 공부 잘하는 애가 효자가 아니고 꿈을 가진 애가 효자입니다. 이 느낌 아시죠?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넌 꿈이 뭐니? 그럼 또 뭐라 그럴까요? 헐 이런다고. 이게. 몰라요. 이렇게 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 또 간단히 또 이야기를 드리면 공부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는 학교를 왜 보냅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 아까 그 로드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제 교사로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학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팩트,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요?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 과정에 교육 전문가들이 확신하는 건 지식이 많이 쌓이느냐 적게 쌓이느냐 그건 장담 못한다. 다만 요 시스템에서 초중고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면 내가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뭐예요? 세계관을 배우는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일까요? 다른 세계관일까요? 예. 네. 하나 예를 들면 태양계를 배운다고 칩시다. 태양계. 태양계 여러분 행성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수금 외워보실래요? 시작.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뺐는데 다시 또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거 기억하시죠? 혹시 또 영어 잘하는 사람 있으세요? 수성, 금성,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영어 하신 분이. 머큐리, 비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또 뭐예요? 그리스 신들의 이름도 생각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태양계라는 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품들을, 예술 작품 보면, 정말 멋진 작품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이 고려 청자보다 더 멋진 작품들이 지금 절비에 있는데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최고의 작품이 있는데 암 싫어 안 해. 이게 느낌이 에? 느낌 안 해. 근데 제대로 정상이면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만들어진 것과 만든 분을 연결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사고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만들어진 것과 만든 분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석사까지, 박사학위까지 가는 게 공교육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세속적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학교하고 사회교과, 중학교 사회교과를 세계관 분석을 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회교과를 가르치자 지금 연구 과정이 지금 있거든요. 교사들하고. 조사해보니까,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그의 윤리책하고 사회교과 책은 세계관 책입니다. 단 기독교 세계관만 빠진. 그래서 주목하실 건 뭐예요? 학교라는 상황은, 공부라는 것은 지식만 쌓여서 애들을 세상 속에 성공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애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학교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학교 가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초딩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네요. 그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걸 어떻게 믿느냐고. 선생님 막 따지고 전사님 따진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마음이 정조준되지 않으니까 교회 교육에서 이런 세계관적인 이야기는 애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면 중요한데요. 결국 그것이 더 의미가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삶은 다른 세계관에 뺏겼는데 우리가 종교인으로만 키울 건 아니지 않나요? 신앙대로 살아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제는 신앙 교육만이 아니라 신앙대로 살아내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미 이 공부라는 가장 현실적인 이슈에서 우리는 마음을 이미 사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공부라는 환경 속에서 이미 다른 생각이 전될 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한번 따라 봅시다.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을 요즘에 잘하나요? 못하나요? 예, 그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예, 그 이제 교사들이 질문 많이 하면 이제 애들이,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항상 하는 말이 좋게 생각합니다. 이러잖아요. 좋게 생각.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당당하죠. 또 모르면 또 몰라요 그냥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애들. 이걸 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테스트는 글을 써보게 하면 합니다. 글을 써보게 하면 세 줄 네 줄 씁니다. 참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재밌었다. 열심히 해야겠다. 끝. 이렇게 이 글을 못 써요 애들이. 제가 뭐 여기 우리 액츠 출신도 있지만 아세안 출신도 있지만 레포트 읽다가 어떻게 울어요. 예, 막 이게 리포트가 아니야 이거는. 예, 완전히 뭐 헐 대박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도 하고 리포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어때 막 진짜 어때 때 눈물이 나 눈물이. 예, 저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저 공부 잘했어요 저분은. 자, 왜 생각하지 않느냐? 결국 이 미디어 문제죠, 미디어 문제. 그래서 이 가정의 모습인데 어떠세요? 요즘 가정하고 얼마 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현실이다 이게.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문화가 돼서요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학교 가도 이렇다. 교회 가도 이렇다. 교회 가도 이렇죠. 제가 한 교회 갔는데 구석에서 애들이 추운 겨울날 그 양지도 아니고 그 추운 곳에 구석에 있어요. 막 애들이 꽁기종이 모여 있어요. 야, 쟤들 기도회 하나 가져가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 모여 있니 추운데 이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중독 문제. 그래서 미디어 중독 문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게임을 할 때는 적극적인 반응은 필요한데요. 깊은 통찰력이나 상대방이 저 캐릭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죽어요, 캐릭터가. 바로 반응해야 되지만 책을 읽을 때 내는 뭐예요?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책을 읽으면 그 주인공도 떠올려보고 이때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감성적인 거 또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결론을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생각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비결 미디어를 다 끊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감각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애들은 미디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인쇄 미디어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게임도 열심히 하고 영화도 열심히 보는데 책도 읽을 줄 아는 아이 요게 균형인데 요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점점 여기는 익숙한데 책만 읽으라 그러면 완전 고문당하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상시대가. 자, 미디어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중독을 많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독은 심각한데 이것이 심각한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중독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 마비를 시키고요. 그래서 무방비로 다른 생각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중독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사역자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는데 진짜 실질적인 교육, 마음에 정조준되는 교육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미디어에 교사들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하루 종일 쳐다보는 스마트폰에 애들이 어떤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지금 어른들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가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기도 공부, 우리 성경 공부 1도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 2로 이 미디어 생활을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적용들이 저는 반드시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이미 지금 미디어는 무방비로 아이들이 그냥 인조이 하는 걸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미디어로 게임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지 미디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요겁니다. 자,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디어는 시작. 자, 무슨 매체라고요? 예, 미디어를 오락도구가 아니라 교육 매체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학교는 뭐라고요? 팩트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뭘 가르친다고요? 세계관을 전달하는 곳이라면 학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미디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부모, 목회자, 교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할 때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삼일체 교육. 가정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면 다음 세대로 세워진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교회, 학교라는 기관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애들이 가정교회, 학교에 영향을 받나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가 하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가정교회 학교가 합력해도 미디어를 못 이긴다 지금. 그 느낌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인데 부모 말에 경청합니까 애들이? 공과공부 시간에 교사들의 말을 경청해요? 설교를 잘 듣나요? 근데 미디어는 경청하나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문제는 세계관이 전달되는 교육 매체인데 진짜 교육을 하는 건 미디어다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전달되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일까요? 그거보다는 이런 소비주의, 개인주의, 애모지상주의, 세속적죄 개념. 뭐 오늘 자세히 이거는 이야기 못 드려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비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물건 사라는 거예요. 외로우면 질러버리라는 거예요. 외로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차 한잔 드시고 마음 나누고. 그런데 어떤 분은 외로우면 이렇게 큰 백화점 가시는 분. 또 오늘도 이렇게 TV 가서 보면 홈쇼핑 TV. 제일 재밌죠? 오늘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한테. 고객님 더우시죠? 뭐 이렇게 나온단 말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더운 줄 알고 기가 솔깃 들으면 이제 에어컨 사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50% 오늘 세. 할부도 돼. 막 은혜, 우리 전문용어로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5분 남았습니다. 막 결단하게 하고, 결단식. 이렇게.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여기 길들이, 어른들도 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더 심하다. 그럼 문제는 자꾸 어디 자극을 받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거기에는 초점이 맞춰지는데, 한마디로 욕망에는 자꾸 자극이 되는데, 요런 애들에게 가서, 얘들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러면은, 아멘! 할까요? 눈만 멀뚱멀뚱이 무슨 말인지. 이미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절대적 진리가 사라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욕망이 대체 진리가 되는 그 정중앙에 우리 애들이 있고, 그럼 그 세계관을 미셸 푸코나 이런 철학자들한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철학 들으면 애들도 잘걸요? 그럼 뭐냐? 그 동일한 세계관을 세계관이 뭘 만듭니까?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 속에 젖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세계관이 영향을 받는다.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전략은 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져 있느냐가 그 아이의 마음이 뺏기고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육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문화가 돼서 애들은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면 다 자는데 강의를 하면 문화를 젖어들면 푹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를 만든 생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교회 교육이다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들은 중요한 교육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의하거나 책 읽거나 들어라 그러니까 문화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전달해요? 그냥 생각을 생각대로 전달하니까 애들은 뭐죠? 지금 재미에 길들여진 애들이 생각을 생각으로만 전달하니까 뭐가 돼요? 아이씨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에 반응하는 애들이 재미가 없으니 반응하지 않네요. 제가 강의를 가면 요즘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강사 얼굴 보고 딱 재미없게 생겼으면 바로 자요 애들이. 예, 그리고 어떤 애 쫙 듣다가요. 예, 그래도 어떻게 들어주는 애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걔만 보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졸면서 아씨 재미없어 막 이렇게 막 솔직해요 애들이. 예, 굉장히. 상처 막 받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미리 이야기하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냥 중요하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서 애들이 푹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화의 힘을 좀 고려하면 좋겠는데 사실 아쉬운 건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사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계관이나 문화에 대한 교육들이 전혀 거의 없어요. 중요한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배우면 저는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오경 2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세오경 2는 뭐냐? 4차 해면 시대 모세오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원리들도 알지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운데 특히 교육적으로는 이런 애들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핵심만 먹이려 하니 애들은 더 우리가 세게 이야기할수록 벗어난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이야기는 떠난다 이야기입니다. 떠난다. 세 번째 귀결점 떠난다.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 행복하냐 뭐 때문에 공부라는 이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생각하지 않아 뭐 때문에 미디어를 주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나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요? 교육에서. 공부 문제, 제가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공부 문제와 미디어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저는 다음 세대 세우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마음이 뺏겼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걸 얘기해도 정조준이 안 되는데 지금 교육이. 그리고 고생은 고생더라고. 애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주파수가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는 가운데 공부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공부에 뺏겨 미디어의 온통 생각이 사로잡혀 결국엔 마음이 형성되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다른 세계관이 형성되고 정체성과 인생관이 새롭게 바뀌고 인생에 결정되는 시기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회 교육 초중고 전체 커리큘럼 있는 교회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아는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겠지만 진짜 교회가 교육을 하는 거라면 교육 철학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 이 청년 과정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역자가 2년, 3년 있으면 그 사역자 자체가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 사역자 오면 또 그 사람이 커리큘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들어온 애들보다도 모태신앙이 더 많은데 오히려 체계적인 교육을 할 때가 더 많은 시기인데 지금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교육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시간 반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는 시간? 근데 교사 세미나 가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교사들의 소망은 뭡니까? 그러면 예배의 회복과 공과 공부의 회복이라는데 한 시간 반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정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아이들의 이 진짜 중요한 교육을 뺏기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배운 게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슬픈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인가? 이걸 반대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좀 절망적인 이야기 했지만 이건 진단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새로운 방향을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다들 사역자시고 교사들이시니까 오늘 중요한 또 이 날에 월드컵 첫 번째 경기가 있는 날에 여기 오시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거나 축구를 좋아하지만 사명감으로 여기 오셨는데 대단한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 세우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거꾸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가 동참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받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좀 이런 게 교회 교육의 방향이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공부 때문에 불행하면 결론은 공부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러지 않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뭐예요? 우선순위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게 강조되고 이게 많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그걸 우리는 이제 하영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은 느낌 어때요? 이럴까요? 책만 쌓아놓으면 얘는 막 지금 불행한데. 지금 애들이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혹시 공부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교회에서 장학금 준다고 봐요. 저는 교회에서 장학금 줘야 돼. 이런 애들. 여기다가 저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다 이제 성경충만까지 받으면 이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교회마다 나오길 바란다. 그럼 뭘 위해 공부하느냐?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하는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세 모델인데요. 왼쪽에 있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은 천문학자입니다. 원래 목사님 되려고 했는데 천문학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나는 그래도 목사입니다. 오, 목사 아닌데 목사래요. 하는 말이 별들의 목사입니다. 나는 밤마다 나의 성도들인 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별을 관찰하면서 그 수학적인 과학적 질서를 보면서 누굴 떠올라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분이 떠오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감격이 우러나올 때 공부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더 감격이 있겠죠? 이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공부다. 이걸 알려주자. 이 성적 이야기 안 나왔죠? 예, 하나님 아는 게 진짜다. 두 번째, 장기래 박사님 뭡니까? 배워서 남주는 게 공부다. 그래서 이런 엄마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가식적이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안 해, 애들이. 그러면 공부하지 마, 이게 아니고 왜 공부 안 해? 너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너 대학 가겠어? 이러지 말고. 이거 당연히 뻔한 레퍼토리니까 이러지 말고. 너 왜 공부 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이렇게 공부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사명을 맡기시고 다른 사람들 섬기게 할 텐데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색해요? 이게 어색해요? 네? 이런 분. 그리고 땅콩으로 100가지 이상의 먹는 것과 시종품을 만든 분. 그래서 이 땅콩 안에 다양한 가능성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고 그걸 드러내므로써 세상을 멋지게 돌봤던 이 조지 워싱턴 카버 같은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대안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처음에도 공부의 목적이 되고 교육 철학이 되어서 이걸로 교육 과정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학교가 돼야 돼. 그래서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성경 수업, 예배,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뭘 할까요? 사람이 돼야지 먼저. 그럼 성품 수업, 영어보다 더 많고 수학보다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 성경하면 또 국어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세상을 돌보려면 과학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의미대로 수업 교과목을 짜서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 교회 교육도 저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강조하면 공부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이나 성공주의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두 마리 토끼 잡고로 그냥 현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이게 현실적인 건데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왠지 그냥 엄마 아빠 어깨에 목에 힘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하나님 영광 그러지만은 결국 뿌듯함이 있고 그죠? 왠지 애들이 지방대 가면 그냥 당당하지 못하고 이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세계관에 우선순위 밀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애들이 어디 가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당당하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향해서 준비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신앙이 밀리지 않겠죠 우선순위에. 그래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면 그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야기 들었지만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20대 애들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인성교육 잘 받은 애가요. 20대에 돼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준비돼서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듣는 건 이 공식적인 루트는 없어요. 어느 대학 가면 보장이 되더라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이렇게 홈스쿨 하든 대안학교 하든 그리고 뭐 교회 교육 신앙 교육 잘 받든 간에 이렇게 교육 받아서 인성 교육 신앙 교육이 다 바로 된 애들이 20대에 취업을 하는데 어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가면 그 CEO들이 얘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니네들 같은 애를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이. 그리고 얘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람 관계 이런 책임감 이런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더 경쟁력이 되는 시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사회 시작. 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의적 사고와 인성이죠. 창의적 사고의 정의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면 아시지만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공부만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야 좋은데 좋은 기업에 취업했는데 이제 수많은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딱 변수가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각 변하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대처하는 능력. 한마디로 뭐예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시험 문제만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이런 창의적 사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비결은,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고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을 만나면 창의적인 분위기가 나가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와 이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창의적인 분을 만나면 되겠네요. 그분이 누구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진리가 거하니 가장 창의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성경의 인물에서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예요? 한 사람이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더 큰 문제, 다 대부분 우리 지금 아이들이 겪는, 어른들에서 겪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글로벌 문제다. 결국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통일 문제 이런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더불어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인성이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지금 교육기관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미래에 제일 중요하다는데 좋은 대학 보내는 학교기관들은 있지만은 이것을 준비시키는 기관이 있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추천하는 데 있으세요? 혹시 아는 데 있으세요? 저도 소개해 줘보세요. 일산에 계시니까. 저는 이곳이 아직은 이런 곳이 딱 이렇게 소개할 만한 곳은 많지 않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딜까요? 저는 이것을 이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곳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말씀이 있고요. 뭐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학원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사로서. 그래서 순수한 사랑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이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면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지금 문제는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이 정비된 것이 거의 없다.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미디어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미디어, 실제적인 미디어 가이드 교육이 필요하다. 예, 성경 공부 투로 꼭 필요하다. 지금 애들이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냥 심심하면 리모컨 키고요. 심심하면 스마트폰 킵니다. 어떤 애는 안 봐도 아침 깨어나자마자 밤 주무실 때까지 스마트폰을 켜놓습니다. 왜요? 불안하대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짧게 그냥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니까 한번 교회 가서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원리인데요. 단절, 절제, 분별, 창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절을 많이 하죠. 미디어를 뭐 할까요? 단절하자는 거예요, 단절. 그러면 뭘 단절해야 될까요, 미디어 중에 특히? 음란물을 단절하고, 음란물을 절제가 아니고 단절하고, 폭력물을 단절하고, 나이 맞지 않은 걸 단절하고. 여러분, 이렇게 단절할 때 유익은 뭘까요? 우리 금식의 유익을 아시지만,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일종의 튜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데는 3월달, 9월달을 한 달 내내 단절합니다. 왜냐하면 방학되고 이제 학교 오면 애들이 눈이 풀려서 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한 달 동안 딱 단절하면요. 이제 4월달이나 10월달 되면 눈빛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애들하고 소통하면서 교육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들 지금 홈스쿨을, 심지어 홈스쿨을 만나고 있는데 안 되는 애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미디어가 완전히 애들에게 푹 빠져있어요, 미디어. 이런 애들에게 뭔가 들어라, 생각해보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절, 어떤 불량품과 같은 그런 음식에 비유하자면, 불량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단절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게 필요하겠죠. 아이들에게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뭘 단절해야 될지. 또 절제는 지금 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줄이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심심하면 리모컨 키는 게 아니라 특정 볼만한 프로그램만 미리 정해서 그것만 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미리 계획 세우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거는 집집마다 다 지금 뭐야, 애들 딱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자기 다 보조 배터리 있죠. 자기 또 콘센트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거실에다 모아서 엄마 아빠 거 다 모아서 필요할 때만 다 충전하고 필요할 때만 쓰고 다시 제자리 두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방법론인데 이런 게 어떤 애는 이게 안 먹혀요. 이미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잔소리밖에 늘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은 대체활동입니다. 대체활동. 뭐냐?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찾아주고 게임 대신에 그걸 하면서 더 재미도 있지만 유익한 걸 찾는 거.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뭐 자전거 타기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또 아이들하고 또 함께 부모들이 이때 같이 또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또 부모들이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대화하는 거 이것도 좋은 대처활동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좀 이런 걸 도와주면 좋겠다 좀 이따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문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분별입니다 분별 자 여기 보면 아까 미디어가 뭘 전달한다고요? 중동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전달한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미디어가 전달한 생각을 읽고 그걸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받아들이되 아닌 거는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이게 분별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본다고 칩시다 애들이. 막 이렇게 애들한테 6살짜리 7살짜리 물으면 이건 뭐야? 그러면 인형이야 이래요. 근데 인형같이 생겼죠. 귀엽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영화를 쭉 보면 얘가 누구예요?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인데 이웃집이 숲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일본 사람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인간과 자연의 그 하나됨, 다른 말 생태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놀라운 건 이 미야자키 하요 작품인데 생태주의라는 세계관을 6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스토리로 그리고 이미지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중학교 시절인데요. 대략 연구를 하면 제가 10년 넘게 지금 사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 심지어 6살, 5살도 영향을 받는데 그 문화는 어린이집 문화.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력.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뭐예요? 자꾸 생각하게 하고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생각을 자꾸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공교육에서도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미디어 리트러시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트러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훈련이 리트러시인데 책만 리트러시 하자는 게 아니고 미디어도 리트러시 해야 된다. 왜? 4차 혁명 시대는 그게 필요하다. 정보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데 이 교육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자, 네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는 이제 이 사진들과 이제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자기 생각을 거꾸로 미디어로 담는 건데요. 요거 재밌지 않아요? 요거 애들 보고 찍어오라니까 특이한 걸 찍어오라니까 이걸 찍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미라고 이야기 찍고 여기 뭐가 보여요? 코끼리, 안경 낀 코끼리. 요거는 예. 거미죠, 거미. 실제로 공원에 버려진 우산사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을 담아서 사진도 찍고 요즘에 이 스마트폰 진짜 스마트하잖아요? 이걸로 영화도 만들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 미디어 세대의 역할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한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과 제대로 된 영화와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영향력이 맞먹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영향력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문화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미안하지만 여기 저와 여러분은 이 문화적인 감각이 아날로그적인 있는데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디지털. 이런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시죠? 아빠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쓰는 애들은 메뉴도 안 보고 애들이라는 거. 그 감각을 살려주는데 거기 뭘 담아요?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신앙적 유산과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아서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엄청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시대가, 가능성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면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그냥 교육에서 야 단절 절제 애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영화를 하나 제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번 모였을 때 영화를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그냥 아 재밌게 봤다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영화관 분위기도 내고 팝콘도 좀 튀기고 재밌게 보고요. 끝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질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온 교회 애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처음에 어제까지도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영화로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로 이야기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영화 보고 이럴 수도 있네? 그리고 조금 더 정리되면 뭐예요? 하나님 다 각자 주신 재능이 있다면 시함줄 시 잘 쓰는 분도 있고 노래 만드는 분도 있고 그림 그리는 분도 있고 전 성도들이 영화 보고 생각 정리한 걸 시로도 쓰고 글로도 쓰고 소감도 쓰고 그림으로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괜찮은 작품들도 상도 주고 일종의 옛날에 문학의 밤처럼 이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서 얘들아 맨날 보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게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도 좀 우리가 누려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좀 품절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를 이런 행사 문화를 통해서 애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최고예요. 좀 문화를 통한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보다 좀 더 센 건 우리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영화 보고 대화하기뿐만 아니고 이런 좋은 책들을 읽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참고로 파주 운정에 살고 있는데 홈스쿨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홈스쿨러들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텍스트가 이제 이런 고전들입니다. 고전 아시죠? 고전의 정의가 뭡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책. 이런 게 고전의 정의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생각을 깨웁니다. 쉽지 않지만 생각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을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도 이 책을 읽히고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 7권인데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조직신학 책이다. 근데 진짜 재밌다. 그래서 7권.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좀 쓰고 싶은데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 세계관 여행에서 7권이 아예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흐름들이 얼마나 잘 설명을 해놨는지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아이들 중에 한국의 C.S. 루이스가 하나 남으면 좋겠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크리스찬 미야자키 하여가 하나 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러와 이걸 미디어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꾼이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고요. 이건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제 생각하는 훈련인데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툴이고요.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이야기 드리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 5년 뒤 10년 뒤 걔들 집사님 되는데 걔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온전한 제자 훈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예수님 만나고 신앙 훈련 잘 받는 걸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신앙대로 살도록까지 돕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여기 뭐가 있어요? 공부와 미디어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교육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삶을 통해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진행형은 신앙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하나님 관계도 영향을 주는 다른 세대로 가는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못된 여기서 다른 세계관의 영향이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 대안은 이게 제자 훈련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겁니다. 신앙대로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어서 성품, 또 미디어, 또 꿈, 공부, 리더십에서 어떻게 삶으로 신앙을 살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교재들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또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이미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요건데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어쩌면 우리가 교사 훈련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 좀 중심이 돼서 우리가 교사들이 훈련받아서 애들 가르치는 이 교육도 여전히 해야 되지만 또 교회들이 더 주력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쉐마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왔는데 결국엔 쉐마의 그 주체는 누구예요? 들으라 할 때 그 들어의 대상은 누굽니까? 애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부모들 아닙니까? 결국엔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더 주력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교육의 사명을 다시 되찾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도전하고 실제로 키울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돕는 교육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정과 적어도 학교가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는 그런 네트워크된 교육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 드린 세 가지 교육 방향이 좀 공감이 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를 맡기면 안 되겠다. 이제 공부에. 그래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어떤 교회 교육의 방향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미디어의 생각을 뺏겼던 상황 가운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와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면 좋겠다. 교회 교육에. 세 번째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신앙대로 살아가는 제자를 키우는데 우리가 주력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각 교회가 그럼 어떻게 교육과정을 가지고 가실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당연히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공과 공부나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시는 거지만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겠죠. 더 많은 교육들이, 체계적인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한 것보다 좀 디테일한 것도 좀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큰 방향에 대해서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